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보스턴 인근 명문대학인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워싱턴 DC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저녁 전용기 편으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석학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 인근 장소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미한 간 바이오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및 정보기술 관련 혁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버드대를 방문해 정치행정대학원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주제로 한 정책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이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중국군 항공기 38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군 항공기 중 수호이 30전투기 5대를 비롯한 19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 남동, 북동쪽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TB-001 무인정찰기 한 대가 타이완섬 주변 방공 식별구역 안쪽 경계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행한 뒤 북쪽 중간선을 넘어 빠져나갔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선,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11일에도 중국군 소속 항공기 91대와 함정 12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7함대는 미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오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7함대는 포세이돈의 비행은 국제공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타이완 해협 내 활동을 통해 모든 나라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해양안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5개년 해양기본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새 계획은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과 중러 합동 군사훈련 증가,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역내 군사적 균형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해양에서 국경 분쟁의 일선에 있는 해상보안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계획은 또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발생 가능한 분쟁에서 해상보안청의 역할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형 수중 장비와 원격 조종 로봇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열린 해양정책 관련 회의에서 일본 주변 해역의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함께 해양정책의 대폭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지난 2008년 제정됐으며 5년마다 개정됩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미사일 공습을 가해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부도시 우만에서는 밤사이 이루어진 공습으로 한 주거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지역 주지사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의 창문들이 산산조각 났고 이후 폭발이 일어났다며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도시 드니프로에서도 미사일이 주택을 강타해 2살 어린이와 31살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미사일 23기 중 2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크이우에서도 폭발이 있었다며 방공부대가 미사일 11기와 무인기 2대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습으로 인한 잔해가 찍힌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테러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온당한 대응에 직면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한 공조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며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부 초청 오찬에 참석해 미한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9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한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한 공조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미 나흘째인 2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약 4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7번째이자 10년 만의 의회 연설입니다. 상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 한국의 70년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오늘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넘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원주 3.24 고지전에서 팔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웨버 대령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데인 웨버 씨를 직접 소개하자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온 중심축이었다며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한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0여 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하며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며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 deter hi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특히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에 합의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엔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한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며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고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며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이어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고위 외교관은 VOA에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참혹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이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보고서가 최근 5년간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격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협력을 당부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연설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설명에 집중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1년 행한 연설에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연설을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윤 대통령의 연설 뒤 VOA에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이 보편적 우려 사안일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현실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뚜렷하시고 민주주의나 자유나 이런 법치나 이런 가치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제 이제 외교에 실제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정책에도 확실하게 정말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대통령은 처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황 대사는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투트랙으로 핵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 함께 제기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핵과 인권의 비중을 9대 1로 다뤘다면 지금은 무게가 비슷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전의 비정상적 접근을 정상화하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위태로운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미국 의회는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 사이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활기를 띠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엔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참석해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미한 동맹이 안보를 넘어 과학과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국무부에서 열린 국빈 오찬 행사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환영사에서 가혹한 전쟁 속에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맺은 결속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 동맹으로 공식화된 지 70년이 지났다며 미한 동맹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med our alliance, making official a bond that was forged.
이어 같이 갑시다는 당시 그들의 표어였다며 실제로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싸우고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 동맹이 안보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see the extraordinary emergence of Korea in virtually every domain.
특히 우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예사롭지 않은 출현을 보고 있다며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호 방어에 대한 약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공동 번영과 경쟁력에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끝내며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건배사는 우리 두 나라가 같이 가도록 하는 모든 결속과 우리를 이끌 모든 지점을 위해서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환영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을 경제적, 세계적 성공의 길에 올려놓았다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윤 정부와 함께 우리의 동맹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와 번영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 you have set South Korea on a path to economic and global success.
그러면서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서 윤 대통령이 연설한 것처럼 공동의 희생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전쟁에서 두 나라가 평화와 안보, 자유를 위해 싸웠다며 미군 3만 6천 명 이상, 한국군 13만 7천 명이 희생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번영에 대한 상호 약속도 공유한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됐으며 앞선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share a mutual commitment to prosperity.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hree decades,
그러면서 포춘 500개 기업 목록에는 16개의 한국 기업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선진 기술과 반도체, 청정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며 우리 두 나라는 함께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건배사에서 국가 간의 지속적인 우정과 지도자로서 우리 사이의 우정을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답사에서 동맹의 힘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했다며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다져진 그 토양 위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동맹의 힘이었습니다.
이어 전날 미한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발전 방향에 관해 다양하고 유익한 협의를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도체, 퀀텀, AI,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미래 첨단 기술에서도 한미는 연대와 공조를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젊은 인재들은 서로를 통해 배우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 모두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주역이라며 우리 동맹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길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 지휘 통제 센터에서 미군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미한 동맹이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수십 년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량이 있으며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 중 하나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뿌리를 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기둥으로 서 있고 나는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공동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길을 계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다른 나라들의 계속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한 것처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래식과 핵, 미사일 방어력 등 모든 범위의 미 방어 역량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지금 세계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대결과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였고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감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미한연합훈련, 미한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과 윤 대통령이 이날 만남에서 광범위한 동맹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동맹의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과 대응성을 보여주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함께 펜타곤 내 군 지휘 통제 센터 NMCC를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NMCC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NMCC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NMCC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체계 등 현재 정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방의 연구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곳에서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관계자들과 미한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중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 인권대사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의 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 조셉 디 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등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중 보인 북한 인권 관련 행보에 주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7일 비회에 이는 과거 북핵에만 집중해 실패했던 대북 정책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인권에 관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historic. His focu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 breath of fresh air. I applaud i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윤 대통령 의회 연설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며칠 동안 말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겪는 참혹한 인권 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도훈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여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고 바이든 여사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이 회동 뒤 워싱턴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미국 내 탈북 청년들과 인권단체 대표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는데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정부의 2023 북한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직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탈북민들을 면담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에 대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대사는 27일 BOA에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구사하는 수법을 윤석열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핵이나 이런 미사일의 위협은 외부적, 그다음에 북한 인권은 주민 통제 등을 포함한 내부적, 그런 정권적이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 주권을 변화시키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정부도 그걸 인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은 그 자체로 목표가 돼야 하며 과거처럼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엔 북한 인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이지 정치적 행보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지. 그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그 대통령 부인이 뭐 목소리를 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대북 특사를 지낸 듀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미얀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비핵화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인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s a reality. We're seeing this reality, and we should just admit that we haven't focused on it in the past.
듀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우리 중 다수가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며 인권 상황과 비핵화에 더 일찍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계기로 미국 상원도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북한인권 관계자들의 회동에서 사회를 맡았던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양비론 주장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 북한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27일 VOA에 미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후발주자인 약소국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한다는 비판, 또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한다는 식의 양비론을 두둔하는 시각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새 대결이 치열한 유엔 무대에서 이런 양비론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양비론을 무력화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북한 인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편을 드는 측에서 보면은 이게 전반적인 지금 세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느냐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거와 연결돼서 볼 때도 북한 인권 문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과연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행보는 북한 인권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Yeah, I think it signals. Yeah, it signals a shifting focus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스칼라트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하는 걸 지적하며 이는 아마도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패러다임 변화의 초기 단계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DJ 뉴스 김영곤입니다.
영캠 미국 하원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미한 관계에 빈틈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 창설 합의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2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한 동맹이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 핵 개발이라든지 nuclear weapons program 이런 것또그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계속 하면서 한반도에 그 긴장감을 자꾸 increase하고 있는 북한에게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튼튼하고 절대 북한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음을 이번 두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 의회에 오셔서 합동 연설을 하신 그 자리에서 저희 의회에서 보여준 그런 그 반응들을 볼 때 북한에게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의회 연설 이후 기자들과 진행한 화상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소감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의원들은 미한동맹이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날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신설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한국이 그 bilateral relationship을 떠나서 이제는 regional partner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럴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 강화의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확장 억제력을 이제 확신시켜주고 또 어떤 공격에도 미국이 대응하고 동맹국들 방어할 준비가 있다는 것들.
이어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군사훈련 외에도 일본 등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들과의 연합군사훈련 참여를 확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의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과제와 관련해서 미한의원연맹 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한국에서 의원님들이 미국으로 오세요. 그때 저희가 함께 만나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동행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한국 재계 인사들과 26일 면담했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한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같은 그 핵심 기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파트너가 돼야 된다 하는 데에 우리가 동의를 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 반도체나 전기차, 의료 및 그런 다른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으로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민주당의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과 함께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김 의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핵협의 그룹에서 핵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제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한국이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의 접근법을 조율하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그룹이 차관복급에서 소집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룹의 첫 번째 회의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 그룹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한 양국이 전략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욱 자주 전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오늘 특별히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핵 잠수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었을 것이며 전략 자산을 영내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전날 미한 정상회담에서 신원 확인이 발표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육군 상병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전 참전 실종 장병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한 양국은 스토리 육군 장병과 같은 실종 장병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은 이 자리를 빌어 용감한 복무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은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활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26일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73년 동안 실종됐던 고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신원 확인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성명 채택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 장병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미국의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화제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장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Favorite songs, American Pie. We want to hear you sing it.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부 국빈 오찬 환영사에서 전날 만찬 분위기를 상기했습니다.
Now, some of you may have heard this and actually seen it. But last night,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블링컨 장관은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봤을 것이라면서 어젯밤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이 만찬장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찬장에 미국 음악계의 거장 두 명이 자리하고 있다며 또 다른 공연을 하고 싶더라도 음악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첫 소절을 부르는 장면부터 편집한 영상을 따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며 장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에 환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노래를 열창했고 모든 사람이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국빈 만찬이 백악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저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노래를 마친 윤 대통령에게 당신이 노래를 잘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노래가 끝나자 아메리칸 파이를 작곡하고 부른 가수 겸 작곡가 돈 맥클린의 친필 서명에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돈 맥클린은 27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찾아봤다며 어젯밤은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공연으로 만찬에 참석할 수 없어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필 서명에 담긴 기타를 배워 나중에 만나면 같이 노래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연간 최대 6개 정도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7일 BOA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폐연료 재처리 작업의 첫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is is a stepwise process. What they might now be doing is actually
하이논의 특별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단지 내 5메가와트 원자로 활동이 수주일간 중단됐다면서 북한이 현재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을 빼내거나 폐연료를 식히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원자로 가동 후 남은 폐연료가 아직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로 재처리를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최대 2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후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 부지에서 폐연료를 제거하고 이를 재처리 공장으로 옮기는 징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재처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만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실제 재처리 작업을 시작하기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플루토늄 분리 등 화학 공정을 위한 증기 생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한 달 내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 주변과 재처리 공장,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증기 배출이나 인원과 차량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한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핵탄두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자로 가동 기간을 고려하면 무기급의 고순도 플루토늄이 최대 8kg가량 추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양이면 세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say maybe up to three. Could be two and could be four. But I think three.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자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 살펴봐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최근 공개한 소형 핵탄두를 분석해봤을 때 8kg 정도의 플루토늄 추출량으로 최대 서너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핵무기 개발에 있어 점점 더 플루토늄보다 고농축 우라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경우 고농축 우라늄에 비해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Generally, you know, if you make a weapon from plutonium only, the plutonium weapon is smaller in size.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플루토늄으로 무기를 만들 경우 크기가 더 작아 핵투발이 더 용이하고 운반 로켓에 장착하기가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제력을 목표로 순항미사일을 가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의 직경이 더욱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는 플루토늄이 고농축 우라늄보다는 다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플루토늄을 사용해 열 핵융합 과정을 일으키는 열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 못지않게 플루토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번 폐연료 재처리 움직임 역시 최근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물질 증산 목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o if North Korea now gets, let's say, enough material for three weapons from this plutonium,
핵무기 생산은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북한보다 앞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나 파키스탄도 매년 최대 6개에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에서 세계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충분한 물질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려 한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에서 얻을 수 있는 핵물질의 양과 자금 및 자원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연간 6개 정도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5메가와트 원자로 활동이 수주일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몇 차례 짧은 활동 중단을 제외하고는 줄곧 가동돼 왔던 5메가와트 원자로가 냉각수 방출을 멈추고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연료 재장전이 목적이라면 사용된 연료는 곧 재처리될 수 있다며 그동안 원자로가 가동된 시간을 고려할 경우 무기급 고순도의 플루토늄 약 5에서 8kg이 분리돼 북한의 핵 비축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미한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26일 열린 유엔총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비판했습니다. 각국의 공공정보정책과 정보통신 등을 논의하는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사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의 자주 국방력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 지침 원칙에서 벗어난 유엔 사무국의 태도와 이중 잣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My delegation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deep concern and regret of the biased attitude and double standard of the UN Secretary.
이어 우리는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토대로 한 한반도 문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 상황은 미한연합훈련과 미국의 지속적인 핵자산 배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역학관계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이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앞서 정보를 주제로 발표했지만 이후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황원 참사관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delegation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joint exercise that has been conducted annually is defensive in nature.
그러면서 훈련은 북한의 현존하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참사관은 그러한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이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요청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The DPRK has directed all its efforts to easing military tension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미국과 그 속국 군대는 북한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적대적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였다는 김 서기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올해 1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후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이 중 세 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이날 김인철 서기관은 한국을 지칭할 때 유엔 공식 국명인 Republic of Korea 대신 남한, 즉 사우스 코리아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북한을 유엔 공식 국명인 DPRK로 불렀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이처럼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는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방송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사례로 들며 이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심각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논리로 미국의 대북방송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비롯한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수석부차관보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대북 정보 전달은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프랑스가 이번 달에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관련 활동은 이번이 2019년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렐리엘함이 4월에 동중국해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수행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 해군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다섯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난 4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캐나다 왕립공군 소속 장거리 대잠초계기인 CP-140 오로라를 파견해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수단의 무력 충돌 사태에 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됩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이탈리아 총리가 된 후 이탈리아를 독재 체제로 바꿨습니다.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를 2차 대전의 참화 속으로 휘말리게 한 인물입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것을 본 무솔리니는 독일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1939년 독일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는 내부 정적들에 의해 전복되고 무솔리니는 애인과 스페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하 조직과 자신이 만든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체포돼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밀라노 로레토 광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전시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하루 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또한 권총 자살하게 됩니다. 1967년 4월 28일 미국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알리는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베트남 전쟁 참전 거부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자신은 이슬람 신자로 이슬람 코란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징집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고 그 결과 기소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미국 내의 모든 시합 또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징집 거부 2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5년 징역형에 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알리는 판결에 항소했고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 대법원은 알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챔피언 자리를 되찾기 위해 1974년 조지 포먼과 대결을 펼치고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